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속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며 영광 받으실 그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 지금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도 하고 크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요, 어떠한 큰 것도 아주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지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생명의 법칙대로 살면은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커다랄 수도 있어요. 코끼리가 클 수도 있지만 처음에 수정란 하나는 작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보이는 세계는 아주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것으로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시니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나 어떠한 그 핵, 무슨 원소 그런 것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생명의 비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태초부터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우리들이 과학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도 우리 어려서 뭐 컴퓨터나 지금의 여러 가지 우리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휴대폰, 무슨 그러한 그 기계문화, 전자문화 그런 것 같은 거 생각도 못했던 거죠. SF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 만화나 어떤 동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상의 세계가 지금 현실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가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이라는 것을 볼 때 말씀의 능력,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그분이 지으셨다. 그 말씀에는 그러한 힘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1.1핵도 틀림이 없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신용도와 그 말씀에 대한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은 100%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분의 말씀을 100% 신뢰하느냐, 기대하느냐.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나타낼 거야. 뭐 다 들어 아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그걸 믿느냐? 그것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가 정말 아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타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되고 안 되고, 나 들여다보고 살기 바쁘지. 내 안에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스로 나의 그 존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태어나서 사는 거 아닌데 수정란이 우리의 그 처음이 되었잖아요. 정자난장 앞에서 한 수정란을 이루어서 그 수정란이 엄마 자궁 속에 착상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 세포가 더 생성됨으로써 태아가 이루어지지요.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에서 코끼리의 뱃속에 그 태아라 그러나 그 뱃속에 있는 코끼리를 봤는데 코끼리는 10달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래 있더라고요. 1년이 지나 12달이 지난 코끼리가 뱃속에 그대로 있는데 코도 있고 그 코가 굉장히 다리랑 어떤 것보다도 발달돼서 뱃속에서도 그코 갖고 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뱃속에 그 커다란 애기 코끼리를 갖고 있어도 그 코끼리의 시작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조그만 수정란이잖아요. 그래도 뱃속에서 그렇게 한 2년가량 있다가 태어나면 코끼리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커다란 정말 대형 동물로서 짐승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조그마한 것도, 어떠한 큰 것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돼서 산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리신다. 그 말씀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계에서. 우리의 모든 보이는 자연계 속에서. 그래서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 있고 하나님의 그 살리우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고 모든 피조물은 그걸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파괴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고 그렇지 않으면 썩고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스스로 사는 것처럼 나 들여다보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할수 있네 없네 내가 가졌네 안 가졌네 되네 안 되네 난 이거 하고 싶네 이거 싫네 나에게만 온통 집중되어 있어요. 나로 부터 출발해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뜻을 이루고 내 영광, 내 유익을 취하는 그러한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칙에서, 말씀에서 떠난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그대로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반드시 썩을 것이요, 반드시 파괴될 것이요, 반드시 모든 존재가 헛것이 됩니다. 존재가 계속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계속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조그마한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조그마한 누룩이 세상의 말이에요. 그냥 종교적이고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이론들이에요. 인간의 상식이에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출처가 아니라 인간의 그 이기적인 것, 인위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한 모든 것들이 작은 누룩입니다. 그것은 들어가서 굉장히 뭐를 부풀리는 것 같지만 그 부풀림이라는 거는 누룩은 이스트지요. 빵 부풀리는 데서요. 그거는 빵은 만들 때는 좋을지 몰라도 진리에 있어서 누룩이 들어가면 어떡해요?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는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다른 것이 합해지면은, 순도 없는, 진리가 순도를 잃어버리면, 참을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많이 섞였다, 적게 섞였다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섞였으면 아니다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인형이 사람 같아도, 로봇가 사람 같아도, 사람 같다라고 그러지 사람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비롯되어야 진리예요. 예수님이어야 진리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마한 것에 우리는 너무나 무심하고요. 그 조그마한 것에 우리는 속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아, 넣어야만 된다. 그 조그마한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더 맛있다, 더 좋아진다, 더 빨리 된다, 더 크게 된다. 뭔가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동역을 한다 그래도 인간하고 하나님하고가 같이 합세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대로 홀로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뜻을 갖고 세우셨고 그리고 살리시니 하나님 뜻대로 내게서 하시옵소서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럽시다 저럽시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동역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하고 우리는 회의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한테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러실 분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나를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그냥 스무스하게 운행되도록 하나님 앞에 날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그것을 떠난 나를 드리지 않고 나를 비우지 않고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그 행위나 어떠한 말, 어떠한 고백도 그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나비가 꽃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나도 저 꽃이 되고 싶어서 그 꽃처럼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한들 그게 되겠어요? 근데 나비로서는 절실하게 내가 어쩌다가 응? 징글맞은 애벌레가 돼가지고 땅을 기어다니냐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번데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나를 학대하시는 거다. 나를 정말 없이 여기신 거다.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를 저주하시나 봐. 나비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비로서는 그게 아주 골똘하게 그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해서 딴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지으셨나? 나는 왜 이렇게 살리셨나? 나는 왜이 모양이냐고 하나님한테 맨날 입을 내민다면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난 저거가 되고 싶다. 나 아닌 자기 뭐가 되고 싶다.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남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서 나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남도 고치려고 그래. 근데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갖고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각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며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고치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빨리빨리빨리라는 마음이 있어요. 막 급해요. 근데 그 빨리가 물론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만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빨리빨리라고 그 사람을 막 뒤흔든다 그래서 빨리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 우리의 마음의 애탐은 하나님한테 호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애탐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되고 나의 열심이 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면 나의 애탐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불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아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는 건강하고 정말 산모도 아기도 다 이렇게 무사히 잘 태어나면은 그것으로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기 키우면서 그 얘기 쭉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자라야 되고 빨리 자라야 되고 빨리 뭐든지 할줄 알아야 되고 남보다 더 말도 또 생각하는 것도 행동도 뭔가 빨리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욕심이 계속 앞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치고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수정해서 뭐를 잔뜩 공급해가지고 그대로 그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뭔가 하면은 될것 같은 그런 착각에 부모들이 빠져요.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를 잘 보살펴야 된다. 말하자면은 똑같은 식물이라 할지라도 햇볕에 내놔도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요. 물을 주는 것도 많이 줘야 되는 게 있고 조금 줘야 되는 것이 있고 유리창 안에 놔야 되는 거 있고 한대 놔야 되는 거 있고 처음부터 씨를 밖에다 뿌리는 것도 있고 씨 뿌려서 조금 자라가지고 밖에 이렇게 옮겨 심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높은 산에도 있고 바닷가에도 있고 다 정말 풀과 꽃 나무들이 똑같이 풀, 꽃, 나무 그렇게 보여도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씨에서 그 나무의 뾰족뾰족한 모양이나 넓은 모양이나 나뭇잎의 모든 모양도 다 다른 거예요. 꽃피는 시기도 다르고 그리고 꽃의 향기도 다르고 열매도 달라요. 우리는 많은 그런 거를 개종도 하고 우리들이 더 맛있고 더 좋게 자꾸 해나갑니다. 개량해요. 그래도 씨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생명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개룡 개장한다, 개종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뻐하지만 그게 또 하나님이 기뻐할까?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서 스스로 살고 스스로의 형상을 갖기 원했어요. 그 스스로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에 비할 바 없는 정말 괴물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치우치고 일그러지고 썩고 상하고 병들고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분칠을 하고 아무리 뭐 다이어트해서 뭐 S라인 무슨 얼짱 몸짱 다 해봤자 그몸다 썩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작다고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작게 보아도 큰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끼어든 우리의 일들, 우리의 말들, 우리의 구습들, 그것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커다란 누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범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걸 보면요. 그냥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은 거예요.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문제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왜 따먹지 말라고 그러냐.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 우리가 선과 악을 다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을 택하고 사는 그러한 걸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냥 선만 알고 선만 행하도록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악이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선은 선이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 우리 속에는 선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창세기 9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천사라고 얘기해도 그 아이들은 이기적인 것, 선한 것을 좇아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거를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끊어주는 게 채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려면 그 아이가 갖고 태어난 이기적인 거,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를 끊어주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부모가 나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를 그 아이들에게 요구하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나 부모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나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아이는 어리석고 부모는 현명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애는 어리석고 어른은 지혜롭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른이 훨씬 더 악이 발달되어 있지. 아이들은 숨길 줄잘 모르지만은 어른들은 악을 회칠하고 포장하고 숨기기를 잘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 뭔가 항상 우리 눈에 커다랗게 보이는 것이면 훨씬 좋았으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때 없는 것 같이, 당연한 것 같이 아주 조그맣게 보인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보는 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는 그 잣대 자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보고 또 나의 죄를 크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 그랬습니다. 나의 죄를 작게 보면은요, 은혜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이 사실 누가복음 16장의 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금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두 마음, 그리고 또 우리의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제가 10절부터 잘랐는데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관계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내 것이라고, 우리가 청지기가 아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알 보면은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지요. 조그마한 관계, 조그마한 생각, 조그마한 어떠한 가치관, 우리들의 언행의 마음의 동기,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하냐 아니냐, 충실되냐 아니냐, 성실하냐 아니냐. 사람 앞에서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과 또내 어떠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앞에서 하는 것 다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보고 있으면 달라요. 그 보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더 달라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욕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 하는 그러한 대상이라면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거기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아도 상관없어 하는 그 속에서는 자기가 맘대로 굴지만, 그러나 그들의 평가가 내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의 평가 될 그러한 그걸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쁘게 보지 않고 나를 없이 여기 보지 않고 그리고 잘못 보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늘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처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우리가 계신 건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계시다. 어디 계시냐? 뭐 하고 계시냐?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다. 내가 왜 옷을 입고 내가 왜 화장을 하고 내가 왜 일어나고 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느냐?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냐?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순종하는 것이냐?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분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이 예배 대상이고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주의 뜻대로 내게 하시옵소서 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경건하게 보이느냐, 얼마만큼 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보이느냐, 뭐 그런 거를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먼저 보여진다는 얘기.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는 의식 안 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이것이 작은 일이에요. 근데 큰 일이에요. 큰 집을 도면대로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큰 집을 지어서 아름답게 근사하게 보이느냐만 생각하지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나 그거를 짓는 순서나 토대나 그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가져와서 자기 마음대로 지으려고 그러면은 되지를 않지요. 만약에 그걸 순서대로 지었다 그래도 재료가 나쁘면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고 거기가 부실공사가 되면은 그거는 아무리 근사해도 그건 잘 지은 집이 아닙니다. 토대가 뭐라면 그냥 자갈에다 갖다가 얹어 놓은 거면 소용이 없어요. 반석에 놓은 것 같아도 그 반석에 그냥 올려 놓은 거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금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해일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요번에 그 지진이 난 것이 이제 일본의 서해안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해안 쪽이에요. 그러니까 서해안 쪽에서 지진이 자꾸 나니까 그 여파로 해일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오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우리는 우리하고 뭐가 관련이 돼야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 나라 망해라, 저 나라 다 침몰해도 된다예요. 그 전에 제가 일본에서 살 때, 이제 일본 침몰이라는 것이 이제 유행이었고, 그런 그 책이랑 그런 것이 유행이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농담으로 해도 저 다 없어져, 망해도 돼 하는 것이 일본에 대해서 아주 어렵지 않게 내뱉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어머니랑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화제 속에서 그때 일본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나왔나 봐요. 일본은 다 망해도 괜찮다. 그냥 오히려 바닷속에 다 침몰해라지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 그러면 안 돼요. 거기 우리 딸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은 살리고 계시나. 천지창조 자체를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다 지으셨어요. 그처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을 다 지키고 계세요. 계절을 지키고 계시고 자연을 다 지키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공중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야말로 너희들은 내 자녀인데 천부께서 어찌 아니 먹이시고 아니 입히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일이나 지진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다 없앨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진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연연하고.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불순물이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죄가 가려지면 내가 못 살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갑이 털털이가 되면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이 없으면 못 살고 집이 없으면 못 살고 먹을 것이 없으면 못 살고 입지 못하면 못 살고 사람이 없으면 내게 옆에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여겨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외롭고 힘들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참 복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내게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이제 자매가 엄마가 해서는 안될 그럴 얘기를 자기한테 했다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가슴을 쳐요.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힘이 드시니까 이렇게 홧 김에 내뱉은 말이라도 해서는 안될 말을 하셨다 이게. 그래, 참 기가 막히지. 그래, 참 힘들겠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것, 그건 더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그런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더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악한 부모, 이 세상의 인생은 부모가 가장 큰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속상하면 그 독도 뿜어낼 수 있는 것이 부모, 악한 부모예요. 그래서 성경도 악한 부모라 얘기해.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거줄줄 안다. 근데 그 악도 나오지요. 악인 줄 모르고도 나오고 자기가 절제할 수 없어서도 내뿜어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받는 그것은 지대하고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는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우리가 조그맣게 보는 것과 우리가 크게 보는 그 잣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고 무엇에 충실한지를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충성하고 사탄에게도 충성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또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 벌기를 위해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도 일해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해요. 그래야지 회사 안 잘리고 그래야 된다 얘기예요. 그거는 충성이고 그거는 성실이고 그거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충실하고 그렇게 성실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높이는 일, 하나님 감사하는 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성실하냐. 한번 사랑했고, 한번 참았고에 우리가 일생 외고 나는 그거 했다라고 하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인내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어때요? 우리의 사랑하는 삶,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은 계속해야 되는 삶이에요. 어떤 장면 장면, 파트 파트 있는 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그 성실해야 되는 그러한 것은 내 주인과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 내게 명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걸 얼마만큼 중요시 여기고 얼마만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조차 사느냐 하는 것, 순종해서 사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큰 일은 한꺼번에 뭐를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도 깜짝 놀라고 세상도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늘 마음 지킴, 늘 자세를 지키는 것,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늘 말씀이어야 되는 것, 그분하고 나하고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계속 지켜야 되는 것. 내가 그분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명하는 것이요. 내가 그분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지시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에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하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처와 그 받는 자. 하나님이 출처고 항상 우리는 받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이 세속적인, 말하자면 범죄한 그 아담의 자손들이 갖고 태어난 나를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 내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자기 일을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밖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할수 없다 하는 일을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답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천이었다라고 그래요. 천이나 되는 부인을 다 사랑했겠어요? 다 기억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솔로몬은 가엾다. 한 사람도 결국은 사랑을 못했구나. 그럼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사이가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어떡해요? 거기서 나오는 결과로 일어나는 그 분란은 굉장히 큰 거예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만 어긋나서 선과 악을 아는 그 과일을 따먹었다. 조금만 한일 같지만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생명의 나무에서 쫓겨났지. 하나님은 감춰버렸어요. 스스로 사는 거 허락지 않으셨어요. 이제 반드시 죽는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카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이라는 걸 겪어야 됐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비교 경쟁해서 죽이는, 시기하는 그거를 부모들이 겪어야 됐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죄 같지만 그 죄로 인한 후유증, 그 열매들은 너무나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서로 죄 없는 자 돌던지라고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돌던질 그러한 의인은 우리 인생 중엔 하나도 없어요. 나도 탕감받고 나도 용서받고 나도 죄가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그 바람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지 말씀을 집행하는 그 말씀을 갖고 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와 모든 것 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지혜자로서의 소문을 갖고 높아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가장 필요한 지혜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다 알면서도 그가 그 말씀대로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 그 자녀 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갈라버리는 그러한 자녀들의 또 반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의 복이 되지 못한 거예요. 유명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고 화려했고 모든 것을 가졌고 그러나 그의 고백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로다. 다윗은 태어나서 자라서 또 왕이 돼서 계속 나가는 속에 참 파란만장했어요. 억울함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고 슬픔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호와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았고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나서 왕궁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에게도 지혜를 받고 특별한 것 같지만 그의 지혜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지혜는 될지 몰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는 그 지혜가 못 됐던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는 사역하는 데 지혜가 필요하냐?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데 필요하냐? 아니요. 우리의 지혜가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조그마한 악, 조그마한 세속적인 것, 조그마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그 조그마한 누룩을 우리가 조심하는 그리고 그것을 빼고 사람들이 가는 큰 길을 가지 아니하고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대해서 민감한,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지혜예요. 악을 떠나려면 악을 알아야 돼요.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에요.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냥 빛이 있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혼돈되고 깜깜한 암흑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하시면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혼돈되고 그 암흑 같은 것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죄로 드러나고 더러운 것으로 드러나고 무질서로 드러나고 모순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보고 죄를 죄로 그냥 토해내라 해요. 인정해라. 고백해라. 그럼 내가 용서하고 씻어주마요. 그런데 자기 의를 가지고 그걸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빛을 싫어하고 빛 가운데 나오길 싫어해요. 왜? 죄가 드러나니까. 근데 죄가 드러나는 걸 왜 싫어하냐? 내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죄를 알까봐. 사람들의 평가를 더 우리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밖에 없다 하더라도 씻어주시겠다. 깨끗이 해서 정말 흠도 점도 없이 내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는 그것보다 지금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거예요. 두려워하면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함정에 빠진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허겁지겁 하는 사람은 온통 정보가 뭐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마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내가 돈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좋아해요? 돈 좋아해요? 사람 좋아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이 세상을 좋아해요? 천국을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요? 사람들의 칭찬을 기뻐해요? 복음을 좋아해요? 내 의를 좋아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성실하고 스스로 뭔가 좀 나은 사람처럼 그렇게 칭찬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비교하고 높아지려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 예수님 대접을 받으면 옷을 찢고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성령이 와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오직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그리로 침입하는 것은 복음으로 침입한다. 하나님의 천국은 복음으로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내 의가 다 부인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인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일이에요. 복음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저 사람보다 낫다? 복음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내가 앞으로 행위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뭘 받겠다? 상 받겠다? 그것도 복음을 거스리는. 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요한도 그랬어요.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가 뭐냐? 내 살던 그 삶의 자세, 내 생각하던 그 생각, 내가 가진 그 잣대, 거기에서 다 돌아서라요. 그거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큰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같지만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문이라 그랬어요. 일본은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동하면은 안심을 해요. 그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따르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쁜 거라는 도를 맞아야 됩니다. 틀린 거다. 우리 그렇죠. 사람들을 볼 때도 나와 같으면 받아들이고 나랑 같으면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와 틀리면 우리들과 틀리면 저들은 적이다. 저들은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각기 달라도 하나님이 지으심이 달라서 다른 거는 각기가 다 달라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 빼놓고는 다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 그게 말씀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도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에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듣지 아니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얘기해도 거짓 교사가 얘기해도 우리는 다 믿어버리는 거. 다 믿는 거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 어느 누구한테든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고민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빛주임 받는 모든 인생의 마음과 생각은 마음은 더럽고 마음은 이미 타락되어 있고 마음은 깜깜한 혼돈되고 그리고 그 더러워진 무질서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모순되어 있어요. 온갖 것이 다 잡다한 것이 들어가지고서 얽혀 있어요. 썩어져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얼마만큼 자고하냐, 얼마만큼 스스로 속고 있느냐. 나는 죄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도 이렇다 저렇다 지시하고 하나님을 내 잣대다 놓고 재는 거예요. 그러한 자고함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높아진 그 모든 생각들을 우리 보고 다 파하라 그랬어요. 모든 상식을 다, 이론을 다 굴복시키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은 지금 보이나, 지금 있다 하나, 지금 크다 하나, 강하다 하나, 그것은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 같고 아침 안개에 걷혀가는 거야. 그냥 해가 나오면 그냥 안개가 걷히듯이 주님이 나타날 땐 다 걷혀버리는 거야. 흔적도 없는 거야. 우리가 천년 만년 스스로 살 것 같고 가진 재물로 살 것 같고 가진 지위와 명예와 내 삶의 그 인맥으로 살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법칙,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데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들이 만들어낸 모든 이론들, 상식들,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얘기는 다 모순되고 다 치우치고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짐져주고 우리를 더 묶지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진리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해서.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복음으로 합당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 피조물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천국을 누리리라. 거기에 천국의 입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나를 다스리는 왕의 왕, 주의 주, 지극히 높은 까마득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뭐 회사 있을 때라도, 예배 드릴 때라도, 혼자 있을 때라도, 세상 친구들하고 있을 때나, 교회 지체들하고 있을 때나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늘 임재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충성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계속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정말 말씀대로 친히 살아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을 모두가 체험할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똑같은 주님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는 똑같은 주님으로 인해서 똑같은 천국에 임해 있고,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였고, 그분이 우리의 의, 우리의 구속함, 정말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천국이 있고, 주님 계신 곳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만들어내지 않고, 스스로 의로워지려 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을 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런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들은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실체가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